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양국 관계의 회복을 논의하기 위한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이날 회담에 미국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이 참석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양국 관리들은 미국이 휴전협상에서 우크라이나를 소외시키고 있는지, 또 미국이 러시아에 어떠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당사국으로서 종전 관련 협상 참여를 주장해온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들은 이번 회담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회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에 구금돼 있던 미국인 한 명을 어제 석방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 7일 모스크바 공항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던 미국인 칼로 바이어스 웨인 씨를 석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종전과 양국 관계 회복을 논의하는 미러 외무장관 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석방에 대해 선의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 회복에 관한 것이라며 따라서 특정 사건들이 이 같은 맥락에서 보여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을 위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해왔습니다. 유럽 국가 주요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한 평화요직군 파견에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우크라이나 안보 관련 긴급 정상회의에서 불행히도 러시아는 현재 유럽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평화유지군 관련 파견 논의에 덴마크는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종전 합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평화협정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화유지군 파견 논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관련된 의구심을 드러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평화유지군 파견을 가장 먼저 제안했던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도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보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키스 켈로그 미국 대통령 우크라 러시아 특사는 미국이 이 같은 평화유지군을 위한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해왔고 관련 정책은 늘 어떠한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켈로그 특사는 내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문제 등 영내외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 가자 휴전합의 이행과 하마스의 인질 전원 석방에 대한 양국의 헌신을 재확인했다고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상원 의원들이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온 가자지구 인수와 관련해 미국은 어떤 방식이든 가자를 점령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블루멘탈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도 미국의 가자 점령은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면서 아랍 국가들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마찰을 빚었던 호주와 중국이 어제 국방 실무회담을 갖고 양국 군 간 소통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제23차 호주-중국 국방전략대화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회담에서 양자 및 영내외 안보 문제, 군사적 투명성 및 소통 문제가 다뤄졌다면서 호주는 오산 또는 사태 악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늘 안전하고 전문적 방식으로 작전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호주 공군 해상 초계기가 지난 11일 남중국해 공역에서 순찰 임무 중 중국군 전투기에 차단 조치를 받은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여객기 한 대가 어제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 착륙 도중 뒤집히면서 1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76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한 미 델타항공 자회사 소속 여객기는 이날 미국 미네소타주 국제공항을 출발해 오후 2시경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착륙 시도 도중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비판하며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도 미한일 3자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북러 협력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미한일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자신들의 비핵화가 비현실적인 꿈이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람 약간 강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비판하며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도 미한일 3자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7일 북한이 최근 미국을 비난하며 핵무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한 데 대해 완전한 북한 비핵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불안을 야기하는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프로그램은 미국과 우리 동맹, 파트너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영내 안보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인민군 창건 77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며 핵역량 현대화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의 지역 군사블록 각본에 따라 구축된 미란 3자 군사동맹 체제와 그를 기축으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의 형성은 조선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새로운 격돌 구도를 만드는 근본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핵 역량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을 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계획 사업을 추진해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한국 내 정치적 혼란 상황 속에서도 양국 동맹은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역내 현안 해결과 다자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계속 공조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양국 간 고위급 대면 협력이 미국의 외교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한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미한의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거듭 부각하며 북한과의 관여 의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북한은 핵 위협을 지속하며 이른바 몸값 올리기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im seems to be arguing that that's the direction that he wants to go, that he wants to build hundreds of nuclear weapons and pose a.
베넷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용한 여러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무기 증강을 저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원하는 양보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이를 수용하고 관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또 다른 문제라고 베넷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7일 VOA에 북러 군사협력 강화 등 엄중한 현재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한국과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미국 정부 또한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ou know, principles. One, work closely with South Korea. At the end of the day, you know, nothing we do with North Korea should put at risk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I know President.
사일러 전 분석관은 한국 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동맹을 거래의 관점에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에 대한 불신이 공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 하는 모든 일은 미한 동맹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팀 전체가 미한 동맹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국, 일본과의 협력과 공조가 더욱 필수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북러 협력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상진 유엔 주재 차석 대사가 17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규탄했습니다. 김 차석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성, 영토 보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이번 전쟁이 초래한 또 다른 중대한 여파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군수물자 등 막대한 군사 지원을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nother significant repercussions this war has caused is North Korea's substantial military support to Russia, both in troops.
이어 이는 국제법과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러시아가 비확산 체제와 자국민의 안녕까지 희생시키면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북한과 공모한 것은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이 전쟁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와 안보리의 이전 결정을 적극적으로 훼손하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김차석 대사는 말했습니다. 김차석 대사는 북한군이 이번 파병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And we must not forget that the DPRK has sacrificed its own troops with more than 3,000 casualties.
우리는 북한이 1만 1,000명의 병력 중 3,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는 등 자국 병력을 희생시켰으며, 이는 러시아로부터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이러한 지원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면서도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와 관련국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존 켈리 미국 유엔 대표부 공사참사관은 우크라이나는 주권 독립 국가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정복 전쟁은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러시아는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략적 오류이기도 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kraine is a sovereign, independent country, and Russia's illegal war of conquest violates the UN Charter.
이어 이를 위해 쉬운 길은 지금 당장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대화가 아닌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면 러시아 경제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하고 전장에선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은 대학살을 끝내고 유럽의 안정을 회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켈리 공사참사관은 종전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럽의 파트너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전 국경을 회복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종전협상 의제에 우크라이나가 2014년 빼앗긴 크림반도 수복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자국에 대한 서방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의 책임이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지역의 공세를 강화한 우크라이나와 이를 묵인한 일부 유럽 나라들에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우크라이나와 일부 나라가 민스크 협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스크 협정은 2014년 9월과 2015년 2월 두 번에 걸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돈바스 지역의 친러 세력 간에 체결한 휴전협정입니다. 다만 네벤자 대사는 우리는 미국 공화당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가 요구한 협상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종전을 위한 협상이 개시된 사실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네벤자 대사는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한 한국의 발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안보리를 비롯한 공개회의 석상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군사협력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최근 발효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주권 국가들 사이 협력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은 누구도 간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은 미한일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자신들의 비핵화가 비현실적인 꿈이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먼저 북한 측이 발표한 담화 내용 정리해 주시죠.
북한 외무성은 18일 독일 뮌헨에서 최근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담화는 비핵화를 미국의 근시안적 목표라고 규정하고 마치 무지몽매한 원시인들이 현대인에게 원시사회로 되돌아올 것을 간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습니다. 담화는 비핵화라는 실패한 과거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미국의 현실 도피적인 입장에 대해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게 북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적대적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핵은 곧 평화이고 주권이며 국가헌법이 부여한 정당방위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수반이 천명한 새로운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일관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담화는 또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집단적 대결과 충돌을 고취하는 미한일의 모험주의적 망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한일 외교장관은 지난 15일 뮌헨에서 3자 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3자 훈련 시행 그리고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의지 등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북한이 내놓은 이 같은 담화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한국 정부는 북한 외무성 담화에 대해 북한은 결코 핵 보유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수의 안보리 결의로 확인되었듯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로 북한은 결코 핵 보유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핵 개발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철진한 얘기 또는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폄하한 데 대해 미국에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군축 협상을 요구하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입니다.
핵 보유를 인정한 가운데 균형을 잡자는 얘기지.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실현시켜서 균형을 깨는 그런 협상 방식에는 나갈 수 없다는 거겠죠.
고 교수는 또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시간이 자기 편이라는 식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담화는 비효과적인 압박 수단에 계속 매어달릴수록 공화국은 전략적 힘의 상향 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계속 잡게 될 것이라며 조미 격돌 구도에서 우리는 훨씬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화 주체나 표현 수위를 봤을 때 일정 부분 조절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까?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담화가 대외 사안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나 최선희 외무상이 아닌 익명의 대변인 명의로 나왔고 조롱조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만 나름 수위를 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한 최종 판단을 보류한 채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싸움에 집중하는 양상이라는 게 조 박사의 설명입니다.
좀 더 강한 반발이라면 김여정 정도나 아니면 최선희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외무성 대변인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예상된 수준이다. 수위는 조절했다. 이렇게 보고 결과적으로는 김정은은 어떻게든 본인이 처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타결을 줘야만 되거든요.
북한은 또 이번 담화에서 미한일 공동성명을 겨냥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은 거론하지 않고 미국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협상 상대는 미국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 기자, 북한의 이번 담화로 미국과 북한 간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전문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언행과는 사뭇 다른 기조라는 겁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김현욱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통해 러시아를 북한으로부터 떼내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 입장을 상당히 많이 들어주고 그 대가로 북러 관계의 어떤 디커플링을 요구를 한다면 그래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믿었던 러시아와의 서포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면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마 대북 압박이 더 유효한 카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15일 뮌헨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엔 북핵 해법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 즉 CVID가 재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CVID를 패전국에만 강요하는 주장으로 평화적인 핵 계획을 송두리째 말살하는 굴욕적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핵 협상이 장기간 단절되면서 잊혀졌던 CVID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다시 등장한 셈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미국의 그 정책에 힘을 실어줄 나라들이 또 국제사회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한민국, 일본 같은 경우는 CBID라든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간절히 바라는 나라들인데 그게 실현 여부를 떠나서 그런 기본 입장조차도 미국이 무시한다면 이건 공감을 얻기가 어렵고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북 간의 협상이 물꼬를 트기는 어려운 걸까요?
문성묵 센터장은 북한은 일단 3월에 있을 미한연합훈련의 규모와 강도 등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또 미북 협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시점과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미북 간 지금과 같은 교착 속의 기싸움 양상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은 향후 북핵 관련 미 행정부 발언의 민감도에 따라 대응 수위를 상향 조정하며 공세성을 배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미북 대화의 성공 여부, 미북 관계를 판가름할 중대 분수령은 미국의 비핵화 원칙 유지 여부와 방법론적인 유연성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일본인 납북 피해자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 중 부모 세대는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심현지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심 기자, 아리모토 케이코 씨 아버지가 노환으로 숨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83년 10월 23세의 나이에 북한에 납치된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아버지 아리모토 아키히로 씨가 1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키히로 씨는 90대가 돼서도 40년 전에 북한에 납치된 딸을 되찾기 위한 구명활동에 혼신을 다해왔는데요. 부인인 카요코 씨는 5년 전에 9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영국에 단기 연수차 공부하러 갔던 케이코 씨는 유럽 여행 중에 덴마크에서 마지막으로 소재가 확인된 뒤 사라졌습니다.
네. 북한은 딸 케이코 씨가 사망했다고 통보했지만 아키오 히로 씨는 끝까지 딸이 살아있다고 믿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키히로 씨와 카요코 씨 부부는 딸이 사라진 지 5년이 지나고 나서 북한에 살고 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2002년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차 평양을 방문한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에게 그같이 밝혔습니다. 이후 5명의 납치 피해자가 일본에 귀국했지만 북한은 케이코 씨를 포함한 8명은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북한이 보낸 납북 피해자 유골이 가족들 DNA와 맞지 않거나 기록에 모순을 보이면서 아키히로 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납북 피해자들이 북한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네, 아키히로 씨의 자녀들, 그러니까 케이코 씨의 언니, 그리고 남동생, 여동생이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이들은 아버지가 평소 자식들에게 케이코 씨와 관련한 문제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배려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남은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케이코 씨를 되찾아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아키히로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일본 납북 피해자 가족 중에 부모 세대는 이제 한 명만 남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의 납치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일어났는데요.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납치 피해자는 17명입니다. 이들의 가족 중 고령의 부모 세대가 사망하면서 이제는 1977년 13살의 나이로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 사키에 씨만 남아 있습니다. 89세인 사키에 씨는 17일 기자회견에서 드디어 혼자가 돼버렸구나 하는 허무한 생각이 든다면서 이렇게 힘든 문제인데 왜 이렇게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걸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하늘로 떠나신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아키히로 씨의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밝혔죠.
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17일 일본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말 유감이라며 하루라도 빠른 납북자 귀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사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납치 피해자 가족과의 면담을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시바 총리가 북한 내 일본 연락사무소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1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시바 총리는 관련 질의를 받았는데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상당수 피해자 가족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심정은 잘 알고 있다면서 제대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납북 문제를 어떻게 가시화해 나갈지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가시화의 수단 중 하나로 사무실 설치를 언급했습니다.
그렇군요. 납북자 가족들은 이 구상에 대해서 왜 반대하고 있는 거죠?
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와 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 등 납북 피해자 가족단체들은 연락사무소를 열게 되면 북한 정권이 사무소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 설치 운영 등을 통해서 시간을 끌거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피해자 가족들은 일본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통한 직접적인 해결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현지 기자와 함께 일본인 납북 피해자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아버지 사망 소식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최근 미군 해상 초계기와 정찰기 등이 한반도 서해 지역을 집중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육군은 전투 여단을 한국으로 수단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해군의 해상 대잠 초계기이자 정찰기인 P-8A 포세이돈이 한국 서해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허태진 등 사회 연결망 서비스 X 계정과 플라이데이더 24 등에 따르면 포세이돈은 한반도 시각 15일 새벽 12시 45분경 서해 바다 일대를 수차례 선회 비행했습니다. 포세이돈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서해 상공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후 새벽 2시경 작전을 마치고 가데나 공군기지로 되돌아갔습니다. 포세이돈은 음파 탐지기인 소나를 투하해 최대 400km 떨어진 적 잠수함의 위치를 탐지하고 이후 어뢰로 격침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 관련 정찰 활동을 벌인 것인지 주목됩니다. 서해상공에는 미국과 한국군의 정찰기도 출연했습니다. 15일과 16일 미 육군의 가드레일과 크레이즈 호크가 한반도 중부상공을 날다가 서해로 작전 반경을 넓히는 장면이 관측됐으며 17일에는 크레이즈 호크가 단독으로 서해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 공군 소속 피스아이와 중고도 무인기도 서해상공에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용기는 일반적으로 트랜스폰더를 작동해 비행 위치를 공개하며 이를 통해 민간 추적 시스템에 포착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정찰 자산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드러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전략적 행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이 같은 정찰 활동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5월 예측치 못할 재난만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의 논평을 싣고 미 공군정찰기 RC-135U 컴뱃센트가 한반도에 출격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2월에는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와 한국의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의 비행 사실을 언급하며 상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조선반도에 정탐 행위를 버젓이 행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지역 정세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상황에 몰아넣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 육군 제4보병사단 소속 제1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이 한국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이번 조치가 순환 배치의 일환으로 올해 말쯤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제2보병사단의 전투여단을 대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배치될 부대가 레이더 여단으로 불린다며 기갑 보병을 중심으로 조직돼 기동성과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제4보병사단 제1스트라이커 여단장인 앤서니 켈러 대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배치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지원하고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태사령부는 이번 배치가 한국과 영내 파트너, 미국의 안보 의무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약속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전직 관리들은 중국은 미한일 3국 공조 약화가 자국의 이익이라고 여겨 미한 그리고 한일 관계 분열을 상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을 가장 가까운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은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필수적이며 한국이 단호한 의지로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 그리고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 정리해드립니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북한 대응과 영내 평화유지에 있어 미한일 3국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국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대중 압박의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는 신호를 보셨습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I have no doubt that if it is in the communique, everyone including President Trump signed off on it. That's the first thing. The second thing.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동 성명에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서명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 그리고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는 사항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트너와 동맹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를 원합니다. 동아시아든 유럽이든 중동이든 말이죠. 그는 분명 2기 행정부에서도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도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한국 정부의 미중 사이 균형 외교가 미한 간의 긴밀한 공조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사일러 전 분석가님, 향후 미한일 3국 협력과 미한동맹 관계가 미래의 한국 정부 노선과 한국 정치 상황에 달려있다고 보시나요?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의 협력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까요?
Well, I think, you know, as democracie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navigated the bilateral relationship, and now we have this trilateral dimension.
민주국가로서 미국과 한국은 양자 관계를 잘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자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양국의 정치적 변화를 통해서 말이죠. 현재 한국의 불확실성과 관련해서는 탄핵이 확정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선거로 이어져 여당이든 야당 후보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미한 양국은 마주앉아 공동의 핵심 이익을 살펴봐야죠. 특히 북한과 중국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특히 또한 이 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세 나라의 관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겁니다. 확신하건대 전환기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위협 인식을 조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협력의 일환이 미한일 3국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차기 대선에서 보수나 진보, 누가 승리하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늘릴지 여부는 자국이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더 늘리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이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일본과 한국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본다고 보십니까?
Well, first of all, he's very much committed to burden sharing. I'm sure in one or another way there was a discussion.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매우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비공개 혹은 소규모 회의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방위비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미국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때때로 외국 정상들은 미국 대통령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걸 꺼립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우리 결정이라고 말한 건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 결정이 무엇인지 압니다. 발표됐으니까요. 그리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인정했지만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됐다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달리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 미국의 파트너이자 동맹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에 논의했듯이 한국은 북한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하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북한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크지만 가장 큰 우려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확장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아닙니다.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핵 억제력 제공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할까요?
Absolutely. First of all, it's in America's interest to do so. And the second thing is, as a former soldier, I know.
물론입니다.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둘째, 저는 전직 군인으로서 어느 미국 대통령이든 자국 군대가 주둔한 것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건 일본보다 한국입니다. 한국 주둔 군대가 최전선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통령도 핵 억제력을 약화시킬 리 없습니다. 파트너 보호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곳에 미군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동성명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가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셀러 전 분석가님,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한 외교적 표현일까요? 아니면 실질적인 정책 목표일까요?
I think it's an important realization that true peace on the peninsula only comes with denuclearization.
전 이것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오직 북한 비핵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중요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제쳐두거나 북한의 핵 보유를 수용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최우선 외교 목표로 남아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요구 자체, 즉 그런 표현이 본질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비핵화를 고수한다고 해서 대화의 문을 닫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저는 비핵화 요구가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에 대한 환상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계속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확고해야 하고요. 그래야 북한이 향후 진행될 모든 미국과의 대화에서 비핵화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련의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며 여러 나라를 흔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특별한 긴장감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중국에 맞서기 위한 아시아의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으로 간주한다고 보시나요? 한국이 다시 정치적 안정을 되찾으면 일본이 현재 누리고 있는 깊은 신뢰와 협력을 누릴 수 있을까요?
Short answer, yes. The longer answer is I don't think Trump looks at things of who's more to be trusted.
간단한 대답은 네이고요. 긴 대답은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더 믿을 만한지, 신뢰할 만한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는 각국의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겁니다. 그가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먼저 한 유일한 이유는 새 대통령으로서 동아시아 국가를 자신의 의제 최상단에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은 극동 지역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규모가 큰 군사적, 경제적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먼저 선택한 것이고 이는 뉴질랜드에서 한국까지 다른 국가들에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사일러 전 부석관님,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한국이 중국 대응에 소극적이면 그게 미국과의 정책 조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각에선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국의 미중 사이 균형 외교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당시 미국이 한국을 제쳐두고 일본과의 협력을 더 강화했다고 평가하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보십니까?
You know, there's always an impression or even a portrayal by media or even by politicians.
언론이나 정치권에는 항상 이런 인식이나 묘사가 존재합니다. 현재의 혼란이나 상대방의 외교 정책이 한국의 국익을 위태롭게 한다는 식의 주장이죠. 미국이 일본과 더 가까워지고 한국을 소외시킬 거라든가 심지어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면 코리아 패싱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늘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여러 해 동안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는데요. 우리의 긴밀한 관계는 70년에 걸쳐 확립됐습니다. 그래서 전 한국의 국내 정치적 혼란이 우리의 협력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몇 주 후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 정당과 권력 집단의 외교 정책이 미국과 얼마나 조화를 이룰지에 관한 추측은 그야말로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중국, 북한에 대한 우려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전 향후 전개될 과정에 대해 신뢰를 갖고 싶습니다.
미일 협력이 계속 강화되면 중국은 한국을 3국 협력의 약한 고리로 보고 한국의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요? 사일러 전 분석가님, 한국이 중국 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중국은 이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It's a great area of concern. I wouldn't call them the weakest link that China would see South Korea as a weakest link.
네, 물론 그건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중국이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여긴다고 보지는 않지만 분명 가장 가까운 표적으로 여길 겁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은 시기에 따라 강약을 오갔지만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죠. 하지만 분명히 중국은 한미 관계를 군사적 측면에서 약화시키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때처럼 경제적 압박과 강압을 통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거죠. 중국은 오랫동안 자국 이익에 유리하도록 한국에 영향을 끼치고 압박하려고 해왔습니다. 이런 시도가 앞으로 멈추거나 둔화할 이유는 없죠. 분명 일본이 성장함에 따라 일본을 역내에서 고립시키고 한일을 분리시키려 할 겁니다. 이런 시도는 중국의 상시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욱 협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향후 한국의 잠재적 정책 방향을 살펴볼 때 도전 과제는 만약 야당이 집권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그들은 과거 집권 시기와 상당히 다른 외교 정책의 조각들을 맞춰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2018에서 2019년과 같은 시기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 북한과의 외교적 허니문 기간도 아니고요. 북한은 변했고 훨씬 더 위험해졌습니다. 중국 역시 변했고 훨씬 더 위험해졌고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에서 결국 누가 집권하든 한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일을 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의 새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과 일본이 3국 협력의 가치를 강화한 것은 불가피할 겁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서 말이죠.
사일러 전 분석가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그 경험으로 한국이 중국의 유사한 보복에 더 잘 대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이 한국을 더 적극적으로 도우려 할까요?
Those are great questions. You know, China is aggressive. China is intimidating. I remember.
좋은 질문입니다. 중국은 공격적이고 위협적이죠. 저는 사드 문제로 긴장이 고조됐을 때 백악관에 있었고 이어 특사로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중국도 어느 정도 우리 주장을 이해했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져 우리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이는 중국을 향한 게 아니라 북한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지만 특히 한국에서 이 조치가 중국을 불쾌하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제기되자 중국이 이런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드포대 배치 지원에서 다소 흔들림을 보이자 중국은 피냄새를 맡고 기회를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을 전면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이 중국에 맞서려면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불가피하게 직면할 중국의 압박과 협박에 맞서 자국 이익을 수호하는 국가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또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에 맞설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이 이전에 누렸던 면제와 할당량도 없앴는데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한국은 대미 무역 정책과 외교적 접근 방식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할까요? 호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제를 요청한 사례에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Well, first of all, South Korea should try the same route as Australia. And secondly,
우선 한국은 호주와 같은 방안을 시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안이 양국 정상 간 논의의 핵심 의제가 되도록 해야 하며 그러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돼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 나라에만 공개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과 무역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국제사회가 압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촉구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안보 문제와 인권 침해를 함께 논의하도록 각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17일 최근 유엔의 북한 인권 책임 규명 증진 보고서 발간을 환영하며 북한 인권 침해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3월 회기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인권이사회가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임기를 갱신하고 책임 규명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 관계자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계속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지속적인 국제적 압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또한 유엔 보고서에 북한의 군사 정책과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협상에서 인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상기시키며 북한의 안보 문제와 인권 침해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들은 이러한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조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언했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정보 및 증거 저장소를 강화했다며 조사 기간 동안 보존된 정보의 양이 두 배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 추궁을 위한 국제사회의 사법적 대응이 과거보다 확대됐다면서 한국과 일본에서 북한을 상대로 전쟁 포로 및 납북 피해자 배상 판결이 잇따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고 각국이 보편적 관할권과 민사소송 등 국내 법적 수단을 활용해 북한 정부의 범죄를 기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자국 내 인권 침해가 없으며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북한의 체제를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유엔의 보편적 정리의 인권 검토를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있나요?
예, 한국 정부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AI 모델인 딥시크의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네. 정부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15일 오후 6시부터 서비스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은 데 따른 조치라는 게 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네,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예,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한국 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앱 마켓에서 딥시크 앱 신규 다운로드가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조치는 딥시크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구체적인 내용 공지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비스 중단 기간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서 관련법을 충실히 준수하게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미 딥시크를 다운받은 이용자들이 있을 텐데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이 경우에 딥시크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을 기해달라고 위원회는 그렇군요.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논란이 확산하자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과 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 방식 등에 관해서 공식 질의했고요. 그 결과 일부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위원회에 따르면 딥시크 서비스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진 뒤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번 조치에 앞서서 한국 정부 기관들은 이미 딥시크를 차단했었죠.
그렇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들 외에 상당수 은행들이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거부하는 이른바 옵트아웃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게 네. 이유로 알려졌는데요. 이것이 챗GPT 등 다른 AI 서비스와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한국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반응을 보인 게 있나요?
예, 중국 정부는 경제와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며 한국 당국의 조치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고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중국 기업에 대해 현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기초 위에서 해외 운영을 하라고 요구해왔다 이렇게 말하고 관련 국가가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제를 안보화하거나 정치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볼까요?
예, 지난 16일 별세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발인이 오늘 인천 적십자병원에서 열렸습니다. 발인에는 같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참석해서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길 할머니 별세로 한국 내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이제 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길 할머니는 전 세계를 돌면서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알린 분이시죠?
맞습니다. 길 할머니는 1998년 정부에 일본군 피해자로 등록했고요. 이후에 일본군 성노예제의 진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2004년부터 15년 넘게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 집회에 꾸준히 참가해서 일본의 만행을 알렸습니다. 또 미국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 세계 각지를 돌며 전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를 방문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전 세계 150만 명의 서명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길 할머니 별세로 한국 내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이제 단 7명이라고 하셨는데요. 모두들 나이가 많죠.
그렇습니다. 남은 7명의 평균 연령이 95.7세입니다.
네.
길 할머니도 97살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 인정과 사과를 생전에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한국과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당초 240명이었는데요. 이 중 233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길 할머니 빈소에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고요?
예, 빈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각계 인사가 조화를 보냈고요.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은 길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적극 활동했던 분이라며 추모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진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한국의 전술지대지 유도무기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열 압력탄두로 적 장거리 화력을 파괴할 수 있는 최첨단 정밀 유도무기인 KTS-SM 우뢰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TS-SM은 2010년 북한의 서해 연평도 도발 당시 주무기로 쓰였던 장사정포가 보관되는 갱도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형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입니다. 사거리와 관통력이 향상된 개량형인 KTSSM2의 경우 군사 분계선 MDL 인근에서 발사할 경우 압록강 부근까지 타격 가능해 사실상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VOA 라디오를 통해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